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28일과 29일 중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류호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4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합의 이행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지난주 이슬람 사원 총기 테러 사건에 사용된 모든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총기법을 강화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반자동 소총은 물론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탑과 유사장치, 또 대용량 탄창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던 총기는 총기 규제 법안 효력 발생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도 임시 조치를 통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IS의 시리아 점령 현안을 표시한 지도를 펼쳐 보이며 조금 남은 IS 점령지가 오늘 밤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의 일원인 프랑스의 장 이브 르디리앙 외무장관도 이날 시리아에서 IS 격퇴 최종 발표가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원으로 IS 마지막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구주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는 바구주 전투가 끝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오늘 현장 지휘관을 인용해 바구주에서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바구주가 완전히 탈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F-35 전투기를 터키에 인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곧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에 F-35 전투기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사실을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구매를 강행한다면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S-400 미사일을 오는 10월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 윌바거 미 국무부 나토 담당 부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S-400도 컴퓨터고 F-35도 컴퓨터라면서 우리는 자신의 컴퓨터에 적의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 우리가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단할 수 있는 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연 뒤 어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중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도 주춤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이번 주 해외 순방 일정 중 미국을 경유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과 관련해 미국 측에 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또 미국이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은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 추궁, 정보 유입 사업을 위해서 총 600만 달러의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의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이 하루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임해온 미북 간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진전 속도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BOA에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한국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대면 보고를 인용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은 2017년 60여 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 건으로 늘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제재 관련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 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고 밝혔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all or nothing, 즉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건설적인 협상에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5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네.
이후 열흘 넘게 북한과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고요. 트위터도 지난 4일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짤막한 글을 올린 이후에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 뭐 밤이나 새벽에도 트위터 글이 올라와서 계속 주목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침묵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노이 현지에서 연 기자회견과 이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직후 올린 몇 건의 트위터 글 그리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한 짧은 입장 표명이 전부입니다.
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위협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침묵 무슨 의미일까요?
예, 북한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내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협상 재개에 대한 바람을 줄곧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전략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방침은 이미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죠?
예, 물론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빅딜 방식의 일괄 해결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에는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의 최근 발언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기자회견 발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전부를 제거할 용의가 있어 보였나라는 질문에
네.
전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영변 시설의 일부 제거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참모들의 설명과는 차이가 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재 해제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원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심 참모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예, 그보다는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이 밝히고 있는 대북 협상 원칙이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며 맞서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을 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했고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10시간 넘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만남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협상 전망 등에 대해서 나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협상 방식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 이어갈까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 내 주요 논란거리의 하나가 바로 톱다운 방식의 협상입니다.
네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 행정부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 추궁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등 두 개 분야에 총 6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5월 17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500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의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의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의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1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범 목록 등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공개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과 강제 북송 등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와 국제무대나 관련 무대에서 보고서 제출이나 옹호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2개에서 5개의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동 기간은 18개월에서 42개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정 지원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시한은 역시 5월 17일이며 각 부문의 3개에서 8개 사업들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하울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에 대한 인물 평가를 한다며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미 외교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 합의보다 차라리 합의 없이 자리를 뜨는 편을 선택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노라고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김정은은 깊은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북한이 당시 테이블에 내놓은 것은 과거 미국의 세계 행정부로부터 양보만 얻어내며 미국의 장난을 친 북한의 행적을 감안할 때 그리 흡족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고 있고 아마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진전시켰을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무역 관세와 지적 재산권 침해, 남중국해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북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데 김정은의 가장 큰 영향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맥하울 의원은 그러나 김 씨 가족의 과거 행적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전 세계 인권 문제에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는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에선 전 세계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만으로 대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합의를 하지 않은 건 옳은 결정이었다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협상 중에도 핵 개발을 하는 게 확실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을 자제하고 실무진 간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밝은 경제적 미래와 같은 비현실적인 약속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Well, if the deal that was on the table was that North Korea was going to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상응 조치로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잘한 결정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실무 협상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는 건 유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외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I did not object to the president meeting with Kim Jong-un because both of the leaders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결정자라고 믿는 두 정상이 만났고 또 미국은 과거 다른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그의 팀이 먼저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하도록 하고 디테일한 계획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 동맹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결여됐습니다.
디테일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치열하고 위험이 높은 협상에서 디테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디테일이란 무엇인가요?
Well, certainly I think it was right to say that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지만 이제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을 우선시하지 않고 실무진 선에서 미국이 매력을 느낄 만한 합의를 먼저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매우 신중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 될까요?
There are many ways to go about this and I think there are many first steps towards an
영변 핵시설 폐기가 큰 비핵화 단계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치만으로 제재 해제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북한은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검증 문제 때문인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 중에도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Yes, and certainly 38 North as well as the CSIS.
네, 확실합니다. 38노스, CSIS 등이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북한이 미국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Well, certainly North Korea gained some international legitimacy because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quite an important feat.
북한에게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중대한 성과인 만큼 국제적 적법성을 갖게 됐죠. 미스터리였던 김정은의 베트남과 싱가포르, 중국 방문은 북한의 일종의 합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 정상들과 찍은 김정은의 사진들은 북한 내부에서 최대의 선전용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무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살해한 김정은의 잔인성은 알고 있지만 동시에 유엔 가입국이기도 한 북한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서의 적법성을 확장시킨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북한이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제재 영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do think that the international sanctions, the tw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을 압박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동안 보여줬던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봅니다.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확실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까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제재를 완화받는 길과 핵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정권에게 좋지 않은 길이 있다고 말이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약속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would not think so because it is a promise of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약속들이 달성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김정은이 미심쩍어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해외 기업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으로 다른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과거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끄신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적용시킬 부분이 있을까요?
Well, these are very different countries with very different systems. And Iran never had.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도 없고 운반 수단인 장거리 탄도 미사일 역량도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이란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이 따릅니다. 일단 다른 여러 국가들과 교역해온 이란은 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경제 제재 타격을 받았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대부분인 만큼 이란보다 제재 영향을 덜 받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대북 압박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북한과의 핵 협상은 이란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과 협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That Steve Biegun, who is the special envoy, is a very capable professional.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비건 대표가 다른 여러 국가와 협의하고 있고 또 북한과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 나가길 희망하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비건 대표와 마주앉아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며 북한과 협상했던 웬디 셔먼 전 차관으로부터 미북 협상 전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이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 사회 통합에 대비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일 발표한 2018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근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와 대북인권단체들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한국에선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호전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난해 갑자기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전문기관을 통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38.3%에 달해 전년 조사 때 기록한 5.3%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65.1%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전년의 16.7%보다 거의 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 암울해 외부의 압박과 책임 추궁 없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크게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 단체의 윤여상 소장은 VOA에 이런 결과는 지난해 있었던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착시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의 어떤 정상 국가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노출되고 또 그런 부분에 한국 정부도 화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정상 국가라면 당연히 인권 문제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것이 지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 3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긍정적인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4일 북한 정권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의 개선이 없다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했고 미국 국무부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진전도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한국 국민이 북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실제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이 마치 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 많은 한국인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남북관계와 북한 정권의 유화적인 모습의 여부, 언론 보도 내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도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은 설 자리가 크게 좁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입니다.
인권 개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 정부 지원, 또 정부 활동, 또 정부와 이런 그 시민단체, NGO들과의 그러니까 북한 인권 관련된 그 교류 협력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당히 이게 하여튼 뭐 거진 없는 거죠.
게다가 북한 인권법 제정 3주년을 맞았지만 재단 설립 등 핵심 사업들은 전혀 진전이 없고 탈북민단체들은 지원이 거의 끊겨 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입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는 후원금으로 많이 네네.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후원금이 그 개인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후원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도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여론도 잠잠하다 보니 후원과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2018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이런 동맹국의 상황을 자세히 나열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접촉에 나서면서 탈북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 정권 비난을 줄이라는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고했고 20년간 지속된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북한에 외부 정보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노력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의무화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느려지고 있고 북한인권협력대사도 1년 넘게 공석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미국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게 사실상 정지되는 상황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성에서 진행을 하는 또 미국은 의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온갖 그 대북 뭐 제재 또 인권 문제 원비어 뭐 그 레졸루션도 있고 여러 그 정부와 의회를 통해서 대북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그 다루고 지적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 인권 대사가 없더라도 이 일이 그냥 올스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인권에 관해 북한 주민들의 권리보다 삶의 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19 업무 계획에서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정부, 민간, 국제사회 간 북한 인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에 특히 미 국무부가 지적한 대북 비난 보류 요청과 탈북단체 활동 압박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탈북민과 탈북단체의 활동,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예산 지원 절차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경우가 있다며 탈북단체를 비롯한 탈북민 지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비로 8억 7,400만 원, 미화로 77만 달러,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비로 123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BOA에 단체당 1,2천만 원의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업 등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 등 규제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순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계속 대화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앞으로 남북 통합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북 사회 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큰 중요성,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합을 한 이후에가 이제 남북한의 주민들 간의 사회 통합이 되는 건데, 주민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건데, 북한 인권 문제가 그 이전에 해소되지 않으면은, 잘 개선되지 않으면은 사회 통합의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 북한 인권 개선해서 남북 사회 통합을 정말 수월하게 잘 진행하고 이룩하려면은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전 대사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인권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도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사실 얼마든지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하겠지만 너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라 하고 지적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거진 전무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번에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거 나온 것도 사실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 해서 이제 그런 보고서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민족 개념에 앞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하고 나는 늘 김정은 정권하고는 김씨 정권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경우는 북한하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3대째 집권하고 있는 정권을 동일시해요. 그렇지 않아요.
라 전 보좌관은 근대 국가에서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 언어보다 헌법 질서로 정의하고 있다며 북한처럼 우리 민족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기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헌법의 가치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심층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BOA에 인권과 관련한 대북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주 이슬람 사원 두 곳에 대한 무차별 총격으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뉴질랜드에서 이 반자동 소총 등 대량 살상에 가능한 총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이 6월 말로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곧 나올 것으로 알려진 특검 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서 그것이 적법한지 따져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뉴질랜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새로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시행될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질랜드에서 모든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질랜드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발표했는데요. 아던 총리는 지난주 발생한 총격 사건이 뉴질랜드의 총기법을 바꾸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망자가 50명이나 난 총격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총격범이 금요 기도회에 모인 신자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네네.
총격범은 특히 범행 과정을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사람들을 더 큰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네.
이 총격범은 호주 국적자로 뉴질랜드에서 5정의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질랜드 총기법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네, 이후에 지금 뉴질랜드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나온 조치인데요. 저신다 아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 15일로 우리의 역사는 영원히 변했다. 이제 우리의 법도 그럴 것이다. 뉴질랜드 국민을 위해 하나의 뉴질랜드 총기법을 더욱 강화해서 뉴질랜드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선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지난주 총격 사건에 사용됐던 것과 같은 모든 반자동 소총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네.
또 군대식 반자동 소총과 돌격용 자동 소총, 소총의 발사 속도를 높여서 자동 소총처럼 만들어주는 범프스탁 등 유사 장치, 대용량 탄창 등의 판매도 전면 금지되는데요.
네네.
아던 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총기 규제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팔려나간 총기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약 460만 명 중에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120만 명에서 150만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4명당 1명꼴로 총기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총기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도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는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프로그램인 바이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예.
아던 총리는 또 새 총기 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도 임시 조치를 통해서 차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뉴질랜드의 총기법이 그 일정 나이가 되면 합법적으로 총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살이 되면 누구나 권총을 소지하기 위한 총기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살이 되면 대량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총기를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번에 이런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뉴질랜드 총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이 총격범이 호주인인데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산 건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 더 손쉽게 총기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그 다양성 있는 사회인데요. 총기 규제 강화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기역 사건 후에 일반 시민들 가운데요. 자발적으로 총기를 반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협조적인 분위기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뉴질랜드 최대 총기 판매 업체 가운데 하나인 헌팅 앤 피싱 뉴질랜드도 정부의 총기 강화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신다 아돈 총리는 가축을 기르고 병충해를 막는 등 총기 사용을 필요로 하는 농장주들에 한해서 엄격한 규제 아래 예외를 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뉴질랜드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고 있고요. 또 저신다 아돈 총리는 뉴스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8살의 아돈 총리는요,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인데요.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총기법 강화에 나서는 등 과감한 결단과 지도력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충격에 빠져 있는 이슬람 사회를 위로하면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볼까요?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했죠?
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시한을 석 달 미뤄달라고 EU 측에 요청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20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리스본 조약 50조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길 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관한 규칙인데요.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EU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듬해 3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EU 측에 통보했습니다. 영국과 EU 사이의 탈퇴 조건 협상이 시작된 건데요. 이 협상 시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달 29일이면은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기를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네, 영국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메이 정부가 EU가 합의한 탈퇴 조건을 의회가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영국 하원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상정한 잠정 합의문 추인을 부결했고요. 지난주 메이 총리가 다시 내놓은 수정 합의문도 부결시켰습니다. 네네. 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 사이 국경 통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이 아무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탈퇴 시한을 미루기로 표결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메이 총리가 EU 측에 서한으로 통보한 겁니다.
네, 영국이 요청을 하면은 EU가 그대로 시간을 주는 건가요? 시간을 벌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EU 회원국이 모두 이 연기에 동의해야 되는데요. EU 측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정상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EU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분위기인데요. 미셸 바니에르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요. 예, 브렉시트를 연기하면 정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명확한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고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5월 23일 이전에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달라는 뜻을 영국에 전달했다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예,
정치적, 경제적 비용, 이게 어떤 것이고 또 5월 23일이라는 특정 시한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EU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꼬이게 된다는 말인데요.
예.
5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네네.
이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로 미루게 되면은 영국이 이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네. EU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게 될까요?
결론을 못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이 20일 독일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에 관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다음 주 다시 만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독일과 함께 EU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엘리제궁 대변인이 20일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행사차 오하이오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검 보고서 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면서 자신은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일반 국민들도 다 볼 수 있게 공개를 하자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달렸다면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바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특검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걸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특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연방 하원이 특검이 제출할 보고서를 법에 어긋나는 항목을 뺀 나머지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특검 보고서의 공개 범위 장관이 법무장관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달렸습니다.
네네.
특검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내면 바 장관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걸 의회에 보내고요. 그런데 보고서는 기밀 문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바 장관이 공개할 내용과 공개하지 않을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네. 이 공을 쥐고 있는 윌리엄 바 장관이 발표가 없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바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한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말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보고서 내용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이 소환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특검 수사를 뭐 계속해서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 수사가 원래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라고 비난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공정한지 아닌지 지켜보자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법무부 부장관 임명한 사람이 갑자기 보고서를 쓴다는 게 흥미롭다는 겁니다.
네. 부장관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얘기하는 거고 뮬러 특검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법무부 2인자였던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수천만 표를 얻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선거에 나가 표를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보고서를 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뮬러 특검은 연방 수사국 국장을 지냈고요.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좀 뮬러 특검을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판의 화살을 제프 세션스 전 장관에게도 돌렸는데요.
예.
세션스 전 장관이 수사를 진행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세션스 전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에서 스스로 손을 떼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죠?
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세션스 전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세션스 전 장관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해 11월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기자들에게 내통이나 사법방해 등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내통과 사법방해였는데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뮬러 특검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혐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출범한 이유는 자신이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수사 정보를 일부러 친구에게 유출하고 그 친구가 이걸 다시 언론에 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정도 더 내려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7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9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역시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1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는 영상 6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 바다에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5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28일과 29일 중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4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합의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가 지난주 이슬람 사원 총기 테러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총기법을 강화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반자동 소총은 물론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탑과 유사장치 또 대용량 탄창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던 총리는 총기 규제법안 효력 발생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도 임시 조치를 통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IS의 시리아 점령 현황을 표시한 지도를 펼쳐 보이며 조금 남은 IS 점령지가 오늘 밤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의 일원인 프랑스의 장 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도 이날 시리아에서 IS 최종 격퇴 발표가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원으로 IS 마지막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구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은 바구즈 전투가 끝났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오늘 현장 지휘관을 인용해 바구즈에서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바구즈가 완전히 탈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F-35 전투기를 터키에 인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곧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에 F-35 전투기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사실을 복수의 정부 당국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구매를 강행할 경우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S-400 미사일을 오는 10월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 윌바거 미 국방부 나토 담당 부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S-400도 컴퓨터고 F-35도 컴퓨터라면서 우리는 자신의 컴퓨터에 적의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 우리가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단할 수 있는 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연 뒤 어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중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도 주춤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이잉웡 타이완 총통이 이번 주 해외 순방 일정 중 미국을 경유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또다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과 관련해 미국 측에 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이런 종류의 경유 일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